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구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신자의 삶 속에서 왕노릇을 하여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는가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실례를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세기 15장의 이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그림이 성경 전체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바울 서신서까지 갈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14장까지 해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이 세상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성의 3요소 중 국민과 영토를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한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절박한 기근과 전쟁, 여전한 불임 등의 막막한 어둠이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초조함이 찾아왔겠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 믿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5장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에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당신의 약속을 반복하여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전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풀려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400년과 4대라는 것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드시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예언이죠. 왜? 후손이 있어야 애굽으로 잡혀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을 하심으로 해서 나는 너의 후손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풀려날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애굽을 치실 것이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얼른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어디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매로 애굽 왕 바로를 치셨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은 후에 애굽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많이 갖고 나오는 그 장면 똑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백성들은 존재케 됨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도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기근 때문에 갔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미리 한번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겪는 사건, 정황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깨닫는 데 소용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을, 정황들을 허락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과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의 경험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힌트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실감나는 그림으로 반복되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된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진적이며 유치원 수준에서 점점 확대하여 나중에는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살펴본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전후를 한번 연결해서 우리 읽어보자고요. 본문 8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은 제물을 마련하고 그 제물들을 쪼개놨어요. 제물을 쪼개는 것은 여러 번 설명해드렸다시피 고대 시대의 언약 관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쪼개놓은 제물 사이로 걸어감으로 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제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굳은 약속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해질 무렵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요. 연기와 횃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 하나님이 홀로 마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깨죠? 아브라함이 깨요. 어디서? 바로 다음 장에서 깹니다. 바로 다음 장 16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은 분명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적자, 그 적자가 바로 네 후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서자를 내놓고 이게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 언약을 금방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은 깨졌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쪼개져서 죽어야죠. 아브라함이 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깼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로 지나가라 이야기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져야 할 아브라함 대신에 당신의 쪼개짐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언약 완성을 당신의 쪼개짐으로 이루실 것임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애초에.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어디에서 실현됐죠? 이제 하나님이 쪼개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후손이 그래야 탄생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쪼개졌죠? 십자가에서 쪼개졌죠. 그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죠. 쪼개졌다. 그 휘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탄생시킬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쪼개다라는 히브리어는 바타래요. 그 단어는 역시 쪼개다라는 단어 바라를 어근으로 한 단어입니다. 바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갖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베리트, 언약이란 단어예요. 언약. 히브리 사람들의 언약은 모두 그렇게 쪼개짐을 전제하기 때문에 언약이 쪼개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라는 단어, 마타르의 그 동의어는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바로 할레예요. 쪼개다, 할례, 언약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요. 그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은 할례 언약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그 그림을 먼저 할례 언약으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어요. 난 이렇게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언약을 깨버렸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분이 아니죠. 17장에 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15장에 나타난 쪼개짐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랑 쪼개짐이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15장에서 이 쪼개짐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16장에서 언약이 깨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쪼개짐, 할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쪼개짐, 즉 할례라는 방법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므로 자꾸 네 방법으로 방해하지 말라라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분명 15장에서 이렇게 내가 쪼개짐으로, 내가 홀로 쪼개짐으로 내 백성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네가 자꾸 네 것을 내놓냐는 거예요. 엘리에셀, 이스마엘, 롯 자꾸 내놓잖아요. 그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쪼개지다 할례가 또 나오는 거예요. 17장에. 하나님은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그 쪼개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해 주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21장, 22장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비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쪼개져서 다른 말로 온몸에 할례를 받고 죽는 거예요. 이삭은 살았는데 뭘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여러분 할례는 칼의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다고요. 이삭은 거기서 칼에 의해 아버지의 칼에 의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할례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방법 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살아나게 될 것임을 이삭이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 이삭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기도 해요. 이중적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삭은요. 죽어야 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이 살아나요. 그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망에서 살아나게 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이중적 상징을 함의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사건은 야곱의 얍복강 사건에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얍복강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사기와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는데 죄인들의 그 세상의 힘을 향한 욕망과 욕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고집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위해서는 그를 죽이고 새로 창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고쳐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못 이겨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환도뼈는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고대 사람들은 환도뼈라는 단어를 생식기를 가리키는 데 썼었어요. 그러니까 전인,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환도뼈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처럼 원리적으로는 거기서 환도뼈가 쪼개져 죽은 거예요. 생식기가 쪼개져 죽은 거예요. 생식기가 쪼개지는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이삭처럼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야곱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존재,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요.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쪼개짐, 하나님의 할례로 탄생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쪼개져서 죽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사건이 얍복강 사건인 거예요. 강청기도의 능력 아닙니다, 그거. 이렇게 야곱 역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야곱이 죽는 거예요. 환대뼈가 깨져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중적 상징을 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야곱도.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그 쪼개짐의 언약, 칼의 언약, 할례 언약이 좀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게 쪼개지다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갈라져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쪼개다, 베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바라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마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저주의 쪼개짐, 베어냄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쪼개진 바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같이 쪼개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주의 쪼개짐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살아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그 쪼개짐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혼자 죽은 거예요? 모세 혼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 안에서 구원받을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저주의 쪼개짐, 갈라짐 속에서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예수 혼자 쪼개져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그림이 십자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혼자 쪼개질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따라서 할례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무죄한 짐승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니까 십자가는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점진적으로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생식기에 쪼개짐의 자국이 나야 되죠? 어차피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왜 인간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인간의 생식기가 쪼개져야 됩니까?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쪼개짐이 우리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쪼개진 것으로 간주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에 할례를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의 온몸이 휘장이 찢어지듯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쪼개짐이었어요. 바로 그 쪼개짐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되지 않는 자로, 로마서 8장 1절 결코 정죄되지 않는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탄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할례가 내 할례가 된 거예요. 내가 쪼개져 죽은 것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의 흔적이 우리 몸에 새겨지는 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만 쪼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 쪼개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쪼개져 죽고 그게 너희 것이 되었다라는 그 흔적을 남겨둔 게 바로 할례인 거란 말이에요.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는 선포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례를 안 받죠? 그게 할례라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에 의해 우리는 이제 영적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이제 안 잘라도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정확하죠. 그죠?
이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모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세례로 이어지는 거죠. 세례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져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그 정신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그 쪼개짐에서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이제 연결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민과 영토에 관한 약속은 주어지지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잖아요. 근데 왕에 대한 약속은 없었죠. 그러나 국가가 완성이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가진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왕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서 주어지죠?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에서 주어지잖아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가 나오죠. 그 구절들은 얼핏 보면 전혀 쓸모없는 구절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런 거는 왜 여기다 적어놨나? 그러나 그 구절들은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의 경계가 그 상태로 확정이 된 시대는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다윗 왕 때예요. 그로부터 1000년 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은 할례 언약을 사무엘서의 다윗 언약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란 말입니다. 다윗 왕 때에 가서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1000년 만에 비로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과 땅이 확보된 그 때에 다윗 왕 때에 또다시 언약을 주세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그 언약의 끝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케 하리라. 또 나오죠. 그죠? 똑같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때는 백성과 땅이 창세기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온전히 확보가 된 상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경계로 물론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백성과 땅이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왕에 대한 언약을 보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약속하시는데 그 왕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후손이 가리키는 1차적 인물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왕위가 지금까지 영원하지 않죠? 벌써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은 솔로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나오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계속 반복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야. 땅 후손 이 땅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왕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언약이 다윗 때에 이르러 성취가 되고 또 다윗 왕 때에는 왕에 대한 언약이 추가가 되고 그 전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 영토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할례 언약으로 출애굽 사건으로 다윗 언약으로 십자가로 우리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이런 방법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단 한 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받아 죽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은 없어요. 할례받아 죽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실제로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 시제로 선언을 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예요. 옮겨졌어요. 여러분은 이미 옮겨졌어요. 이제 죄의 종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을 어떻게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육체 전부 못 박혔어요. 과거예요. 십자가에.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거 다 과거예요. 옛사람을 너희는 이제 벗어버렸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할례 받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시고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만지지도 못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죄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못 져요. 죄를 못 져요. 계속 찔리죠, 지금? 죄를 못 져요, 여러분은요.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못 짓는다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근데 우리의 현실은 아니죠. 계속 죄에게 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죄를 졌어요. 마음 속으로라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전부 가짜입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전부 가짜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는 결코 정죄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게 정죄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기 때문에 성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기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모양은 계속 나타나죠. 우리 안에서. 그죠? 수시로 나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 건너편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나라,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죄에게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게 지레 겁을 먹고 옛 습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나의 새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네, 나? 맞아요, 괜찮아요. 나의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내가 부패한 몸을 지니고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화될 땐 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몸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몸 속에, 이 몸 속에 옛 습관, 경향, 성향 등을 지니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저 먼 죄의 나라에서 죄가 우리를 격동하고 협박을 하면 그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짓는 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7장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도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도.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가 죄를 의인화시켜 설명해요. 내가 지금 죄의 협박과 격동에 못 이겨서 옛 습관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향과 특성과 경향과 습관들이 튀어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 죄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죄의 소행으로 간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이 몸뚱아리만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죽은 자도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왜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몸뚱아리는 죄를 계속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는 죽고 다시 새 것으로 받아야 돼요. 과거에 미국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치서 옛 주인이 헛기침만 해도 벌벌벌벌 떨었다 그러죠. 두려워서. 자기는 이미 자유인인데 심지어 어떤 노예는 자유롭게 된 자기의 삶이 너무 버거워서 오히려 노예를 자처하고 다시 들어갔대요. 그게 더 편하다고. 습관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죄가 저 멀리서 눈을 부라리면서 야!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라고 소리 한번 지르면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 옛 습관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수지 맞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못되고 표독스러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안 받는다니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면 내 거 아닌 걸 내가 왜 달고 있어? 라고 띄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인간들은 복음이 뭔지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만 듣기 좋아가지고 그냥 그 소리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은 우리 안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 죽을 몸이 자꾸 그 옛 주인의 호통에 치레 겁을 먹고 옛날 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이 몸을 죽을 몸이라고 해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그죠? 우리는 이미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죽을 몸이, 이 죽일 놈의 이 몸이 자꾸 그 죄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범접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라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 이 몸뚱아리도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달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What you did? 이걸로 여러분이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짓는 그 죄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골백번 고쳐 죽어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안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내 거 아니니까 이제 나 그거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예쁜 파티복으로 다 입혀줬는데 거기에 옛날에 내가 즐기던 오물들이 자꾸 붙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겠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근데 왜 꼬셔? 너 그 먼 곳에서 나한테 호통치지 마. 나 가끔 깜짝깜짝 놀랬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 알았어 이제. 그건 내 거 아니야. 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아는 만큼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만큼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죽은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시제예요. 옛날에 단번에 죽은이에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아니라니까요. 단번에 죽었어요. 따라서 이미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으로 살 때의 습관과 성향을 반추해내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 신기루 같은 거예요. 만지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쾌락을 내가 간절히 원하던 쾌락을 진짜 손에다 딱 넣었을 때 그게 여러분이 바랐을 때 기대하던 그 쾌락과 같습니까? 아니요. 가지면 허탈하다고요. 그게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거예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덥석 잡으면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또 딴 걸 추구하게 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알고 빨리 떨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기루 같은 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 해대면 내가 속이 편해질 것 같죠? 더 아파요. 내가 저놈한테 복수를 해버리면 내가 정말 두 발 뚝 벗고 잘 것 같죠? 천만에. 벤허가 메살라를 죽이고 편해했습니까? 그래도 불편했잖아요. 처참하게 죽여버렸는데, 원수 죽여버렸는데 그의 마음이 진짜 편해진 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피를 봤을 때 벤허는 평화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속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을 신기루로 자꾸 꼬셔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쪼개졌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쪼개졌어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 쪼개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을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안 자가 맞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대적에 열 길로 도망가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무서워서 덜덜 떨고 옛 습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험담, 시기, 질투, 분열, 다툼 다 속는 거예요. 그거 하면 여러분이 편해질 것 같죠. 그냥 전화만 하면 남 씹으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죠. 하고 나면 허탈해져. 그죠? 죄는 우리를 계속 디모나이즈 시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블리스 노블리지. 여러분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사세요. 그렇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